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나는, 우리는 정말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여기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그것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바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데 자유로운 민주국가에 살면서도 종종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왔지만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또 외적으로 예배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장애물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쓴뿌리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 관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쓴뿌리를 잘 관리합시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에 쓴뿌리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쓴뿌리가 도대체 뭘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6절에 보면 쓴뿌리를 다른 말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독초와 쑥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무엇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구체적 날마다 일상의 현상,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날마다 경험하는 현상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쓴뿌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원망은 이웃들에게 독소처럼 전염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두운 공동체, 부정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바로 그런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가장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바로 이 원망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쓴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쓴뿌리가 전염되는 도구가 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쓴뿌리를 예방하는 혹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처방, 유일한 테라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테라피, 감사.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쓴뿌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시절 그들을 자유케 하시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불평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홍해 바다를 열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자, 그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던 그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광야를 통해서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갖고 자꾸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축복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돌보심,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의 동행하심,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기억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노을, 봄의 꽃향기, 그리고 여름철의 실록의 우거짐,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백설의 그 아름다운 로맨스, 성탄의 감격,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삶 살 필요가 있습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당신 속에 쓴뿌리가 지금 도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감사의 테라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그동안 주께서 나를 주신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심연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해요. 소리쳐보세요. 감사가 회복되면 그 순간 여러분 은혜가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망령된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망령들었다 이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망령된 자 본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망령된 자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godless라는 단어를 써요. G-O-D, God에다가 L-E-S-S, godless, godless. 혹은 이따금씩 profane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번역은 godless예요. godless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을 잃어버린 생각, 하나님 없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망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은 에서라고 말합니다. 에서.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피곤하고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그 배고픔 때문에, 식욕 때문에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기업을 자기 동생에게 팔기로, 한 그릇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기업을 팔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장자의 기업은 그냥 장자의 권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특별히 메시아의 기업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을 타고 장자의 기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건 에서에게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식욕에 휘말리는 한순간 그는 영적 가치를 존중하는 안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예요. 영적으로 망령된 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때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만은 본래 원문에 보면 팥죽이 아니라 그냥 붉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것. 창세기 25장 3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에 나온 기사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붉은 것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두 번 나옵니다. 본래 붉은 것,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하 아돔. 근데 두 번 나와요. 하 아돔, 하 아돔, 오 붉은 것, 저 붉은 것. 그 죽을 보자마자 그냥 눈이 거기에다 휩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로 이것을 먹게 하라, 먹게 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의 할 이테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본래 문자 그대로 이 단어를 번역하자면 그냥 먹게 하라가 아니에요. 꿀꺽, 꿀꺽 먹게 하라. 네, 그러니까 그 죽을 본 순간, 식욕이 발동한 순간 그는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 이거 먹지 않고는 환장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성이 마비된 그는 모든 가치 판단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겼다. 식욕 앞에 장자의 권한도 메시아의 오심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경홀하게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책이 있었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 젊었을 때 많이 읽었는데 네, 밀란 쿤테라라는 체코의 혁명을 둘러싸고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 두 가지의 선택 상황 사이에서 방황하는 실존을 보여줍니다. 자유롭지만 의미가 없는 인생,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는 인생,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소설이 제시하고 있는 실존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책 가운데서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를 누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 그 이유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의미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에 도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니라. 여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서 결국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회개할 기회가 아니라 회개할 자리, place, 자리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만 회개는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축복을 구했지만 얻지 못하죠? 자, 이 장면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만 보면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Too late. 때가 너무 늦은 것이에요. 회개의 때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어야 할 축복을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미 내렸던 것입니다. 에서의 뒤늦은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놓쳐버린 축복, 그 놓쳐버린 축복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 그 자체, 자기의 존재 그 자체가 아버지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이키는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성경적 회개, 메타노이아 그러는데, 그건 존재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의지가 받쳐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진정한 회개의 신뢰가 있다면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용납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순히 놓쳐버린, 자기가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놓쳐버린 축복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가 돌아오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아버지께 의탁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 메타노이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탕자처럼 회개하는 순간 또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발을 신끼우라. 그런데 그런 거 아들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벽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 죄의 심판,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운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의 축제를 하는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된 놀라운 은혜, 최고의 성탄의 인사는 무엇입니까? 서양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진지한 크리스천들은 이런 인사를 종종 합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천다운 성탄의 인사, 이런 인사예요. Grace to you. 혹은 A Graceful Christmas to you. Graceful Christmas. 은혜로 충만한 성탄이 당신에게. 우리 한번 알아둬서 하나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Grace to you 한번 해보세요. 시작. Grace to you. 그 다음에 A Graceful Christmas to you. 시작. Graceful Christmas to you. 갑자기 발음도 좋아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탄의 진짜 의미, 은혜가 빠지면 성탄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오신 그분의 길에 따라 은혜로 충만한 성탄. 우리 모두 참으로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은혜 충만한 성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네, 오늘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짤막한 성탄 칸타타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로 충만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는 어영부영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세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성탄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성탄,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로 은혜 충만한 성탄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